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네 피가 네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하고 이에 날이 오래도록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아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어떤 사람이 시므이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의 종이 가드에 있나이다.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내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른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아나니 여호와께서 네 악을 네 머리로 돌려보내시리라.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여호야다의 아들 분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 이 왕국의 정치적 안정을 위협할 수 있는 세력을 제거하는 과정을 우리가 2장에서 계속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되는 사람들이에요. 오늘 보면 45절 한번 더 보시면 4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솔로몬 왕은 복을 받고 다윗의 왕위는 영원히 여호와 앞에서 견고히 서리라 하고 열왕기상에 계속 나오는 독특한 표현이 다윗의 왕위라는 표현입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 솔로몬은 자기가 뭐 능력이 있어서라기보다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된 사람입니다. 솔로몬은 그저 솔로몬 왕국의 왕이 아니고 솔로몬 왕국 이런 표현 잘 쓰지 않아요. 성경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윗의 왕위, 다윗의 왕권, 다윗의 나라 뭐 이런 표현들인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은 다윗 왕국의 후계자인 것입니다. 다윗의 후손인 셈이죠. 그러니 다윗의 후손이기 때문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다윗 왕국이 대단히 중요해요. 그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래로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에서 처음으로 이방 세력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누리게 한 그런 왕이고 그런 의미에서 메시아의 어떤 모델이 되는 것이 다윗입니다. 그래서 이 다윗 왕국은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인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모델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어제 보았던 무슨 요압이라든지 아비아달이라든지 아도니아라든지 또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는 시므이 이런 사람들은 다 이 다윗의 왕국을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성경 전체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세워가는데 걸림돌이 될 만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이 언급하는 시므이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성경을 읽으면 어느 날 갑자기 툭 등장하는 것 같아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와중에 등장해가지고 다윗을 조롱하며 모욕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그런데 시므이라고 해서 우리는 이것을 단순히 개인으로 볼 때가 많습니다만 이 시므이는 대단히 중요한 인물인데 사울 왕국을 대표하는 그런 인물인 것처럼 보여요. 오늘 본문에서도 가드로 가서 가드 왕 아기스를 만나가지고 가드로 도망간 자기 종들을 데리고 오는 그래서 최소한 왕을 만나서 무슨 협상을 벌일 수 있는 이제 그런 인물인 거죠. 그리고 이 사람이 압살롬의 반란을 피해서 도망을 가는 다윗을 향해서도 사무엘하 16장 7절 8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시면 성경 한번 찾아보시죠. 사무엘하 16장 7절 8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시므이가 저주하는 가운데 이와 같이 말하니라. 피를 흘린 자여 사악한 자여 가거라 가거라.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여호와께서 네게로 돌리셨도다. 시므이가 다윗에게 사울 족속의 모든 피를 하나님께서 너에게 돌리셨다. 사울 족속의 원수를 갚으시는 거다. 이런 식으로 말을 했어요. 그러니까 시므이는요, 사울 족속의 원한을 품고 있다가 다윗에게 퍼부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는 성경에서 사울 족속의 왕권에 대한 미련이 남아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사무엘하 19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을 다 이제 진압하고 다윗이 돌아올 때 시므이가 다윗을 마중을 나와요. 베냐민 사람 1,000명이 그와 함께 했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시므이가 말하기를 자기는 요셉 족속의 대표로 나온 거다. 요셉 족속은 에브라임과 므낫세거든요. 야곱의 12 아들이 아니고 상당히 거대한 세력을 가진 그 요셉 족속의 대표로 자기가 마치 나온 것처럼 그래서 베냐민 사람 1,000명을 들러리로 세우고 다윗을 맞이하는 장면을 사무엘하 19장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가요 단순한 개인이라기보다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그런 인물이었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사람이 이제 압살롬의 반란 이후에 그대로 남아있고 이런 사울 족속의 왕권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이제 다윗의 왕위를 견고하게 하는 데는 상당한 위협 요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이 오늘 본문에서 36절을 보시면 3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6절 3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너는 예루살렘에서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거기서 살고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나가서 기드론 시내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시므이를 이제 예루살렘에서 일종의 그 연금 상태에 살도록 만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좀 더 감시가 쉬운 곳에서 살도록 만든 거죠. 왜냐하면 시므이는요 본래 바울임이라는 곳에서 살았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다윗 왕이 이제 기드론 시내를 건너고 감람산을 넘어서 이제 여리고 방향으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근데 이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를테면 반란을 피해서 이제 구이를 지나서 저 이제 무슨 저 순창 방향으로 이제 내려가는 구이 끄트머리쯤 사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바울임에서 이제 다윗을 만나가지고 다윗을 저주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그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으로 불러들여가지고 예루살렘에서 살아라. 그리고 너는 전주천을 절대로 건너면 안 돼. 뭐 이런 식으로 명령을 한 거예요. 따지면. 근데 이 사람을 이제 예루살렘 근처에 살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보면 가까이서 궁궐 가까이 살게 하면서 어떤 새로운 왕국 솔로몬이 이제 이어받은 다윗의 왕국에 대항할 만한 일을 하지 못하게 만든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시므이가 가드를 찾아갔습니다. 이것은 엄밀하게 말하면 기드론 시내를 넘어간 건 아니에요. 그냥 방향이 다르거든요. 방향이 달라요. 가드는 가드를 가려면 굳이 기드론 시내를 건널 필요가 없고 이를테면 우리가 뭐죠 구이를 가려면 굳이 전주천을 건너지 않아도 되는 것처럼 방향이 달라요. 그래서 아마 이 사람은 그냥 임의로 가드를 갔다 왔는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이 가드가 블레셋 사람의 성이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다윗 왕국에 대항하는 세력들이 모여 있는 곳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 40절을 보시면 4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0절부터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시므이가 그 종을 찾으려고 일어나 그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가드로 가서 아기스에게 나아가 그의 종을 가드에서 데려왔더니 시므이가 예루살렘에서부터 가드에 갔다가 돌아온 일을 어떤 사람이 솔로몬에게 말한지라. 이게 고발이 된 거예요. 종이 이제 도망을 쳤는데 이제 이 사람이 가가지고 그 종을 이제 데리고 왔습니다. 그런데 이거 시므이의 이런 행동이 솔로몬의 권위와 명령을 무시한 것으로 해석될 소지가 충분했어요. 그래서 오늘 보면 42절 보시면 42절, 43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사람을 보내어 시므이를 불러서 이르되 내가 너에게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게 하고 경고하여 이르기를 너는 분명히 알라 네가 밖으로 나가서 어디든지 가는 날에는 죽임을 당하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너도 내게 말하기를 내가 들은 말씀이 좋으니이다 하였거늘 네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두고 한 맹세와 내가 네게 이런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였느냐. 그래서 일종의 연금 상태를 벗어나서 마음대로 행동한 시므이를 죽여버렸어요. 이 일은 솔로몬이 왕이 되고 난 뒤에 3년째 일어난 일이라고 오늘 본문이 39절에서 3년 후에 시므이의 두 종이 가드왕 마가의 아들 아기스에게로 도망하여 간지라 뭐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솔로몬이 시므이를 요압처럼 단숨에 죽이지 않았어요. 3년을 살려둔 거죠. 솔로몬이 정치적 위험 요소라고 해서 그저 다 제거해버린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일종의 대의 명분을 얻을 때까지 충분히 기다렸던 것 같고 솔로몬의 입장에서는 사울 족속이어도 나도 충분히 이렇게 참고 기다릴 수 있다 뭐 이런 거를 보여주었던 것 같아요. 다만 이 시므이가 왕의 권위와 명령을 무시하고 행동한 죄 때문에 죽임을 당하는, 그래서 오늘 보면 44절을 보시면 44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왕이 또 시므이에게 이르되 네가 네 마음으로 아는 모든 악 곧 내 아버지에게 행한 바를 네가 스스로 안하니 여호와께서 내 악을 네 머리로 돌려 보내시리라. 이런 죄가 있었지만 시므이는 다윗의 왕국에서 살아있었고 그리고 솔로몬이 왕이 된 뒤에도 죽지 않을 수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연금 상태를 벗어난 그 죄에 대한 책임을 모면할 길은 없었습니다. 이를테면 죄가 많은데요, 모든 죄 때문에 다 벌을 받는 것은 아니에요. 이를테면 물이 끓는데 100도가 돼야 끓는다면서요. 99도까지는 괜찮아요. 그런데 100도가 되면 끓는 거죠. 이를테면 한두 가지 죄를 짓는데 괜찮아요. 뭐 근데 상관이 없어요. 그렇지만 끝까지 괜찮은 것도 아니고 마지막 죄를 하나를 지으면 이전까지 지었던 모든 죄에 대한 책임을 다 져야 될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조심스러운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리고 말에 대한 책임을 지고 전체적인 상황을 잘 살펴야 하는데 시므이는 이제 그게 안 됐던 거죠. 3년을 기다렸다가 이제 죽었어요. 그런데 시므이는요 다 참고 기다릴 수 있었는데 자기 종이 도망친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도망친 노예, 도망친 종을 잡아오기 위해서 자기가 직접 이제 가드왕 아기스에게까지 찾아가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이 사람은 종 두 명을 찾아오기 위해서 왕에게 한 약속을 잊어버린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단순히 약속을 잊어버렸다기보다도 시므이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이었다고 할 수 있겠어요.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을 용납할 수 없는 거죠. 어떤 의미에서 보면 시므이는 사울과 비슷한 사람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께로부터 택함을 받아서 왕이 되었어요.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었거든요. 그런데 사울은 하나님께 충성하기보다는 자기 왕권에 대한 욕심이 더 컸어요.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어떤 사명을 맡기셨느냐 이것보다도 자기를 더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이 사울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하나님 앞에 충성한 것이 아니고 자기 왕권에 충성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한평생 사울이 제일 열심히 했던 일은 다윗을 죽이려고 노력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에게 손해가 될 만한 일이라는 것은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노읍 제사장 아히멜렉의 일가를 다 죽였는데 다윗을 도와주었다는 이유로 제사장 일가를 다 진멸해버릴 정도로 사울은 자기에게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시므이 마찬가지입니다. 시므이는 자기 이익에 손해가 되는 일은 결코 용납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종을 찾으러 갔다가 돌아왔기 때문에 오늘 죽임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이 본문을 읽을 때 우리가 자기 욕심을 포기하지 못하면 하나님 나라에 혹은 교회를 세우는 일에 어울리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기를 너무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의 부흥을 경험하는데 걸림돌이 될 수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능력이 있고 여러 가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를 너무 귀하게 여기고 자기를 너무 소중하게 여기는 사람은 언제든지 하나님 나라에 어울리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인지, 내가 무엇을 더 소중하게 여기는지 하는 것을 늘 기억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견고하게 세우고 또 교회를 세우는 일에 기여하는 인생을 살아야지 하나님 나라의 걸림돌이 된다는 것은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열왕기상 2장에서 다윗의 왕위를 세우는 일에 방해가 될 만한 사람들을 다 제거하면서 오늘 본문 46절을 보시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야다의 아들 브나야에게 명령하매 그가 나가서 시므이를 치니 그가 죽은지라. 이에 나라가 솔로몬의 손에 견고하여 지니라. 이런 사람, 이런 걸림돌을 다 제거하고 나니까 나라가 견고해졌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없어져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어서 견고해지는 것이 더 복된 일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없어져서 견고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있어서 우리 헌신, 우리 수고, 우리의 존재 때문에 교회가 서고 하나님 나라가 흥황하여서 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우리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